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기에 놀랄만한 기적과 표적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이 바로 첫 번째 사도들이 행한 표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이 넘어가서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선천적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얻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뭘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틀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건 없지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인데 돈이 없다 하면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주겠다 하니 사실 기대감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것은 결론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얼마나 놀라는가 하면 누가의 말대로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적의 수혜의 자인 당사자나 또 이 사건을 곁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물론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일 자체가 큰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기적이 아닌 좀 더 다른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이 행한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낯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많이 행하셨던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공간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부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모든 것이 좋은 편안한 그런 시절에 일어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박해를 무마시키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교회가 평안한 다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역사가 흐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살피고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 쯤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읽은 내용만 보면 참 멋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몇 장 앞으로 가보면 사실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립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늘 기회만 되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왜 졌는가라고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의 승패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안에서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확인되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을 늘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늘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후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하는 뚱딴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불신앙의 가장 극치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빼앗긴 언약궤도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자라고 해서 미스바에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 하니까 다 모여져 있을 때 한 번에 치자 하고는 블레셋이 올라오게 되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큰 능력 발휘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사실 지역 쪽으로 보면 다른 곳에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겨진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그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성읍들이 독종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언약궤를 돌려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전전긍긍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결단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또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보면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구원의 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변할 수 없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런 제사가 아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온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삼중직에 관한 설명을 계속 해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에서는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구약시대 제사 때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염소를 하나 데려다가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서 죄값에 대한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속죄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비롭게 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때때로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폭, 은혜의 넓이, 깊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경 그림책 같은 데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에 서 있고 또 이 구름기둥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주 편만하게 펴져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그림을 보게도 되고 또 밤에 인도하는 불기둥은 정말 시뻘겋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밝게 비추면서 그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되는지 멈추어야 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가시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지고 있는 더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어디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면으로 지파들을 편성하여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서쪽에는 어떤 지파, 남쪽에는 북쪽에는 어떤 지파들이 자리를 잡는다.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드는 강인한 어떤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끼리 해도 찾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믿음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을 때에 뭐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짐을 막 챙겨가지고 친정에 가 있습니다. 왜 갈까요? 혼자 있긴 무서우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일이 있어서 어디 가게 되면 이제 친정을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갓난 아기인데 그때도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되면 그때는 안 가요. 나중에 이 이야기 하면서 참 재미있다 했는데 그 갓난 아기가 하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섭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그 갓난 아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뭘 도와줄 수 있겠고 어떤 뭐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갓난 아기 하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을 덜어내고 무섭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갓난 아기도 엄마에게 큰 어떤 그 기댈 수 있는 무서움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근거들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할 일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이 박해를 무찔러내고 우리를 더 이상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그리고 그때의 그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그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온 마음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시련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자기들이 서 있는, 살아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과 현장들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그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도 웃으면서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가는 곁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토하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역사가 되고 있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에, 시간이 흘러 어느 때에 어느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복되게 드러낼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 앞에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붙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신자의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바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기적 하나면 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고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물론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어간 것, 또 베드로가 이후에 한 설교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갖는 고백은 분명 다른 고백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간구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씩 내디뎌 걸어가는 것이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복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내시며 역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깨닫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 지키고 살아감을 믿사오니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은혜의 역사를 쫓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